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 찬양을 아시나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가사가 참 좋죠.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눈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며 소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가사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눈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많이 연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미련해질 때 우리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앞이 캄캄해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지혜롭거나 총명한 사람들을 보면 눈이 또랑또랑하다, 눈이 밝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지혜 있는 분들을 볼 때는 눈이 굉장히 깊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눈은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창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상태와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눈에 참 잘 보여요. 관심이 있는 것들은 우리의 눈에 잘 눈에 띕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에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기하는 배우들을 통해서도 그런 걸 봐요. 착한 역할을 할 때는요, 희한하게 눈빛부터가 굉장히 착합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악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벌써 눈빛에서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눈빛이 이렇게 쫙 나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도 야, 우리 눈이 참 중요하구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눈은 영적인 상태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하고도 사실 연결시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을 두고 그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우리는 늘 이 땅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분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사건보다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시작부터가 이렇게 되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들이 나갈 때라는 표현은 약간 성경 번역에 따라도 약간 좀 다르고요. 주석에 따라서도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서는 다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면 또 나가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사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든 나가시든 계속해서 병자들이 쫓아서 오고 했던 그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가 딱 끝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위가 이제 능력으로, 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8장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부터 오늘 끝나는 말씀까지가 딱 10가지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병부터 오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 이적까지가 딱 10가지의 사건으로 분류돼서 나오고 오늘 이 사건이 10가지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잘 못해도 마무리만 화려하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좀 마무리는 화려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무리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탁 낫게 하시는 이 장면으로 시작했으면 오늘 이 말 못하는 귀신을 고치시는 사건도 뭔가 이렇게 장황하거나 이렇게 멋지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간략하고 짧게 딱 끝나버립니다. 그냥 앞에 누군가가 나가고 그 사람이 나간 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표현도 없고요. 이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런 장면들도 없고 또 또 뭐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그 귀신들처럼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뭐 이런 표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뒷부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곳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그것을 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낫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네.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을 하실까? 라는 그런 의문과 놀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놀랬다면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까지를 내놓습니다. 그냥 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놀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게 34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놀라운 열 가지의 이적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낫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군중들은 처음 본 그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놀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와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그것을 이야기로 꺼냈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저거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들, 살인에 대한 부분들, 간음에 대한 부분들, 금식에 대한 부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서기관들이 전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형식 속에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공격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그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돼서 들려오고 그것들을 판단하며 저 예수님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됐다는 걸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틀렸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 나중에 뒷부분조차도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봐도 율법을 깨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만져주세요. 혈루병 걸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틀 속에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시선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심판받아 마땅해. 저 사람들과는 함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니네들이 뭐가 틀렸어? 뭐가 잘못됐어? 너네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잘못된 곳에서 구원에 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로 보이는 거예요. 병든 자는 그냥 병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될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시선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긍휼하심과 그 치유하심이 마음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거는 귀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로 밖에 해석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 이제 바울이 된 그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난 그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위치로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경에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시니 벗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뀌고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앞에가 맹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편견 없이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대로 들으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결론 짓는 겁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예, 주님 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리새인들이 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오히려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맹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의 눈은 감겨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 가지 이적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께서 오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비춰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탐지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12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정탐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들은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한가도 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도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사람과 두 사람의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대하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 그들이 강대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똑같이 강성한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한쪽은 그 강성함으로 눌려서 자기를 메뚜기로 보고 한쪽은 하나님을 보기에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두 사람의 대결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당시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서 병기 자체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곡괭이 하나 만들래도 이 블레셋 땅에 가서 허락을 받고 만들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겁니다. 군사 대 군사로도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전쟁하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중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미터나 되는 그 키를 갖고 있고 온몸에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고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그 허리에는 칼을 꽂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그곳이 울렸는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3미터 정도 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지만 3미터까지는 못 들어봤지만 뉴질랜드 갔는데요. 마오리족이라는 이 전투하는 그 종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민속춤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그 자신들의 이 옛날에 싸울 때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남자 키가 한 제가 봤을 때는 2미터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키가 엄청 크고 등치가 커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혀 이렇게 길게 내밀고 막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 무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만 보고도 벌벌벌벌 떨어서 40일 동안을 싸우자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청년이 형들 때문에 전쟁터에 왔는데 그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다윗이 뭐로 봤냐면 그냥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 나온 곰새끼 한 마리로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 싸워가지고 이기게 만들었던 곰이나 사자 중에 그냥 한 마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너 진짜 싸울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제가 양을 지킬 때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장수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시선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도록 이기게 하셨던 짐승 중에 한 마리 정도로만 보이게 하신 겁니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선이란 결국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대방에 있는 적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에 억눌리고 나의 상황에 억눌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시선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판단과 판결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랜도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다 보니 한숨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안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감사와 기쁨의 소리보다는 한숨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또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정말 감사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어려운 우리의 환경들을 보며 지치고 낙심하고 낙망하는 마음을 보니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걱정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다른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을 바라봐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로 보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될 자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오히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기도할 기회와 회복할 기회를 주신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때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주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 가지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시각과 잣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오늘도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임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